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네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갖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에 대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늘 죄송한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죄송한 것밖에 없죠. 제가 어저께 그래서 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그 이렇게 일정 뭐 이렇게 기록해놓은 다이어리를 1월부터 꼼꼼히 한번 봤어요. 1월부터 어떻게 살았나, 2월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일이 많았어요. 뭐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이 아주 정말 이렇게 크게 들고 또 하나는 참 죄송하다. 그러니까 감사한 걸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죄송한 걸 생각해도 헤아리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두 가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산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리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기도, 또 반성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그 좋았어요. 기억 나는 것만 갖고 우리는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기억하면서 하는 감사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놓고 아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하는 감사 아주 참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아 은혜구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내 애쓰고 수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더 큰 복, 이런 걸 우리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제일 큰 은혜일까, 뭐가 제일 큰 감사일까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떠오른 게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하면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떤 천국의 상급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자기의 상급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요, 성경이. 그래서 그 교회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라봤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그 말이 뭔지를 제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전엔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교회가 상급이래.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 제가 이제 우리가 목회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으니까 아, 교회가 감사한 거고 교회가 상급이구나라는 말이 뭔지를 아주 조금 알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없는 목사가 얼마나 허망해. 목자, 양 없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기초를 잘 놓아주셨던 우리 은퇴하셨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부서장들, 또 우리 같이 구역을 잘 목양하는 우리 구역장 교사들, 또 전도회장들,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잘 양육해주는 우리 교육부 우리 선생님들, 또 예배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 또 수요일, 금요일 찬양팀들, 교회 안에 있는 숨은 봉사자들,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정리정돈하고, 이러는 숨은 봉사자들, 또 차량 안내하고 이러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한 교회를 이루는데 목사 하나만 있어서 되지 않잖아요. 성도만 있어서 되지 않잖아요.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일들, 협력하는 분들 다 돌아보면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허락하신 그 건축이 또참 감사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실을 들어오고 또 바깥에서 예배당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참 기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들어오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당회원들 그룹 카톡방에 제가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비가 와도 너무 예쁘다고 그랬어요. 비가 와도 예쁘고. 지금도 예배당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참 감사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데가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전 세계에서 여기가 제일 예뻐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그냥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서 제일 좋은 거예요. 남의 집 좋아봤자 여러분 소용 있어요? 남이 좋은 차 타면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제가 젊은 시절에도.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일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끝을 내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끝을 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 예배당 건축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건축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목적인 거예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나서 전혀 다른 어떤 감동, 그리고 전혀 다른 아주 아주 달랐어요. 아, 이건 담임 목사로서 어떤 건축 훈련, 뭐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아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체험하는 저에게서는 참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큰 은혜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도 아주 실감을 더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동행하시는구나, 제가 작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저의 마음에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사는 행복,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그러면서 우리 교회 주신 어떤 사명이 또 감사했어요. 어떤 선교적인 사명들. 그러면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대회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감사했어요. 교회 사명이 뭔지,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교회적으로 함께 다시 한번 되짚고 갈수 있는, 그냥 예배당 졌다, 입당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물적, 외형적 기쁨이 아닌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을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는 이렇게 아무나 누리지 못해요. 예배당 짓는 교회는 많아도요, 예배당을 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동시에 꿀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이 감사했어요. 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게 뭔가, 우리의 가치가 뭔가, 그게 참 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감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해도 강단을 지키고 또 선교적인 일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기도 부탁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한 서너 분은 제가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지 제가 버틸 수 있다고. 근데 올해 제가 한번 초에 맞고 안 맞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병원 갈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플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 마음에 늘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힘주셔야 되고, 힘주시는 만큼밖에 전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플 시간 없잖아요. 아파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프지 말고 저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반성할 것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어떠했나?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을 내가 정말 잘 썼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루에 24시간을 내가 정말 잘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잘 썼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이런 일에 충성스럽게 잘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잘 사용했나?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목사로서 했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활비를 잘 규모 있게 우리 가정이 썼나? 또 목회적으로 또는 선교적으로 활동하려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목회 활동비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용했나? 또 교회 헌금들을 사용하는데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이드를 또 잘했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주 냉정하게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어요. 쭉 아무튼 제가 자료들을 갖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관계들을 정말 잘했나? 만남의 열매가 있었나? 만남 가운데 위로가 있었나? 그러면서 이걸 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하는데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잘했다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잘못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측정 도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생각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고민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복음서의 제일 처음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나. 거기에 보면 쭉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25장이거든요. 마지막 부분 23장에서 26장까지를 보면 요즘에 나오는 성경책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 여기는 색깔이 있죠. 거의 다 빨간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데들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쭉 있어요. 23장은 당시 잘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종말의 징조들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재림,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하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말씀도 거기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종말에 대한 엄청난 말씀을 24장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말씀을 다 하시고 23장에 가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 역사의 종말이 온다. 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24장에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시곤 25장에 가서 이야기 세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 세계. 그 중에 나오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 열처녀. 들러리 친구들의 이야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등불을 갖고 신랑 올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열매 있는 삶이 뭔가. 그리고 나서요,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쭉 하시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지금 요 이야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 실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가오기 전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가 다가올, 가져올 천국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냥 구원받았어라고만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성탄절에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보여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 근데 그 구원받은 이후 어떠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되는지 행복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랄랄룰루 노래 부르고 감사해 이러고만 사는 수준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열처녀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로 맡겨주신 모든 삶에 주님은 열매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 이익을 남기는 삶, 유익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계산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계수하면서. 구약에도 보면 나로 하여금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때 주님이랑 이렇게 계산할 것이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걸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이게 다른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어야 된다. 그 칭찬이 뭐예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올한 해를 이렇게 계산하실 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제일 감사하잖아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주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최고죠. 뭐 더 다른 얘기 들을 거 하나도 없죠. 그 본문에 보면 누가 칭찬을 하고 누가 충찬을 듣는가. 예, 주님께 맡겨주신 삶에 이익 남겼던 사람이 칭찬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갔어요. 가면서 자신의 소유예요.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니들이 니들 것 갖고 해라 이거 아니고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꾼들마다 여기 보니까 재능을 따라줬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정확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섯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일 조금 받은 사람이 갈등을 했죠.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을 만한 준비되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을 만한 돈이었어요. 한 달란트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뭔가 해볼 수 있는 돈이에요. 최소한. 그런 걸 주인이 맡겼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상했죠. 누구는 다섯 개, 누구는 두 개, 나는 왜 한 개. 그 문제는 그냥 받은 거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내 거에 감사를 안 하고 남의 것을 보고 속상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돈을 일을 안 하고 땅속에다 묻어버려요. 그러고 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도 문제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여러분 그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려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아주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열등감도 많고 상대적 빈곤감도 많고 그리고 나서 종이 주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잘못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이런 거죠. 그걸 주인에게 받은 것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나에게 믿고 맡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고 맡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 앞에 대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그랬어? 그 주인이 그래 미안해 이러면 좋은데 주인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되게 무서운 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주인의 평가예요. 주인의 판단이에요. 주인의 심판이에요. 어떤 결과예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20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해주세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적은 일에 하나님이 맡기셨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일을 적은 일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그 충성한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길게. 지금 과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내가 더 맡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미래적인 약속까지 해주세요.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거야. 여러분,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그 일이 우리의 눈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맡겨주시고 미래에 더 귀한 것들로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감동하셨어요. 뭐 얼마 남겼니? 뭐 더 잘할 수 있었니? 이런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쟤 다섯 개 남겼는데 너 이거밖에 못 해.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냥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매가 남았더니 그 일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했던 사람, 땅에다 묻었던 사람, 달란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투덜거렸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26절에서 30절 보면 굉장히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예, 여기는 무슨 평가요? 악하다,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착하다, 충성되다가 아니라 악하다,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악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씀을, 이건 과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이자만 받아도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생각이 있었으면, 야, 일하기 있으면 은행에라도 넣어두면 이자라도 두잖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 있는 거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익한 종을 내야 쫓아라.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겠다. 이건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 알고만 살아가는 이야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허락하신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고자 하는지 올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 내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올 한 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4일 남았어요. 4일 동안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올 한 해가 내가 어땠는지 고민해보시고,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잘했다, 착하다, 이런 칭찬 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힘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은 너무 훌륭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열매가 없는데도 당당한 태도예요. 제가 보면 이게 참 괘씸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큰 소리를 쳐. 이런 태도는 진짜 나쁜 태도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분위기 나쁘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가 무엇인지, 주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평가도 하고 교회적인 평가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소망, 아니면 거룩한 욕심, 이런 걸 갖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우리 에덴교회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듣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칭찬 듣고 싶습니다. 고단한 나그네 삶에서 영원한 잔치로 참여하는 그 순간에 이런 칭찬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매일 주님 만나는 소망으로 살면 되겠다. 내일 주님 만난다 이런 생각. 매일 주님 앞에서 그러면 기쁘게 살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저녁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면 바르게 살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이걸 내 것이 아닌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늘 꿈꾸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설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예. 주님께 칭찬받을 생각하고 살면 쉬워질 것 같죠, 삶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살면 어려워요. 피곤해요. 골치 아파요. 근데 주님만 딱 생각하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면 칭찬하실까? 그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주님이 어떻게 하면 감동하실까? 이 생각 하나만 하고 살면 삶의 모든 영역이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일체의 비결. 그게 뭘까? 늘 주님 만날 마음으로 한날한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바울 서신을 제가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뭔지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안다고 감히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근데 그 비결의 방법이 아, 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의 이런 칭찬을 생각하고 살고,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고 살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는 거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신경 쓰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 버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거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사람 보고 살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골치 아파서 못 삽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한테 맞춰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능력, 가치, 이런 거를 가지고 살때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제가 2015년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마음이 참 충성스럽게 모두가 다 주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 그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참 충성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한날 한날을 채워가시고 새해에도 더 잘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착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